고린도전서 32번째 시간입니다. 품이 있고 질서 있게 예배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은 방언과 예언에 관한 말씀인데 오늘 본문은 14장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공적인 예배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26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2000년 전 고린도 교회가 우리처럼 모여서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 그 예배를 그때 당시의 예배를 엿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예배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무엇인가요? 찬송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말씀이 있었고 계시가 있었고 방언과 방언 통역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예배는 지금 우리들의 예배처럼 어떤 형식이나 순서나 체계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예배 인도자도 없었고 정해진 순서도 없이 어떤 의미에서는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자유롭게 흘러가는 예배였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찬송을 부르고 어떤 사람은 또 저쪽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어떤 사람은 또 계시를 선포하고 어떤 사람은 방언을 말하고 통역하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 예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뭔가를 하려다 보니까 예배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무질서하고 소란해졌던 것이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모두 나서다 보니까 예배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중요한 원칙을 다시 확인합니다.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너희가 지금 모여서 하는 일들이, 예배 중에 하는 일들이 과연 교회를 세우는 일인지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일인지 한번 재고해 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교회를 세우기보다, 예배를 세우기보다 자기 자신을 내세웠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 예배를 비롯한 교회 모든 일들이 또 모임들이 유익한 모임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사항을 권면합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 14장의 결론입니다. 12장부터 우리가 살펴봤던 성령의 은사에 관한 말씀의 결론입니다. 모든 것을 사랑 안에서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래야 교회에 유익하다. 덕을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부분으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방언에 관한 질서입니다. 이런 바울은 먼저 예배 가운데 방언을 말하는 질서를 가르칩니다. 27절,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으면 몇 사람까지 할 수 있습니까? 세 사람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의 초점은 세 사람까지 할 수 있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교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두세 사람을 제외하면 방언의 은사를 받은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고린도 교회는 방언으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축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방언하는 성도들이 다 말하면 시끄럽고 어수선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 또는 많으면 셋으로 인원 제한을 두라, 인원을 제한하라는 것이죠. 질서 있고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서,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방언의 은사를 받은 많은 성도들을 지금 자제시키는 의도, 자제하라. 그럼 바꾸어 말하면 방언은 얼마든지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 스스로 제어할 수 있다. 억제할 수 있는 은사다. 그럼 방언은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황홀격이나 무아지경에 빠진 상태에서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통제 불가능한 은사가 아니라는 것이. 방언을 할 것인지 자제할 것인지 스스로 판단하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배는 고린도 교회처럼 이 방언으로 인한 소란과 혼돈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각도에서 이 말씀을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활용해서 교회를 섬길 수 있지요. 또 예배를 봉사할 수 있습니다. 나 때로는 은사를 받은 모든 사람이 나서서 동참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질서 있고 품위 있는 예배와 사역을 위해서 때로는 은사 활용을 스스로 제어할 수 있어야 된다.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처럼 인원 제한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인원 제한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수도 있지만 질서와 균형을 위해서, 교회 덕을 위해서 봉사는 인원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은사와 재능이 있더라도 다른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기꺼이 때로는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일할 사람이 부족한데 모른 척하면서 자기 은사를 감추면서 뒤로 빠지고 물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다면 기회를 넘겨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방언을 두세 사람이 할 수 있다는 말씀은 넷 이상은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 보면 몇 사람도 안 된다는 뜻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최소한 두 사람이, 최소한 두 사람, 세 사람. 왜 한 사람은 안 될까요? 한 사람의 동무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배가 일부 사람들을 위한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예배를 비롯한 교회의 모든 공적인 모임이, 만남들이 일부 사람을 위한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예배를 비롯한 교회 모임들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같이 있는 시간이잖아요. 함께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도 소외되는 성도들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적인 모임도 한 사람이 대화를 독점한다든지 또 소수의 사람들을 위한 모임이 되면 그것은 교회 덕을 세우는 모임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세 사람이 말할 수 있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동시에 말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차례를 따라하고, 한번 따라합시다.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 한 사람씩 두세 사람이 차례를 지켜서 순서대로 말해라. 서로 앞다투어서 경쟁하듯이 방언을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예배 가운데 순서를 지켜서 방언을 말해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모인 자리에서는 이 원리를 얼마든지 반영할 수 있습니다. 사랑방이든지 성도회든지 재직부서든지 회의로 모여서 두세 사람이 한꺼번에 발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소통이 안 됩니다. 교회 가운데 소통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한꺼번에 말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말하면 무례하게 끼어들어서 말을 자르지 않는 것이죠. 자신의 차례가 올 때까지 말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것. 이 기다리는 것이 사랑이에요. 기다리는 것이 사랑이다. 기다리는 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세우는 지혜이다. 물론 한 사람의 말이 지나치게 길어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그만두시도록 양해를 구할 필요는 있습니다. 품위와 질서를 갖춘 모임이 되어야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품위와 질서를 지키는 관건이 무엇입니까? 지금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언이나 방언이나 말하는 핵심은 무엇인가요?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하라는 거예요. 양보하라, 절제하라, 자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언을 말하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필수 조건이 있죠. 통역이 반드시 있어요. 통역이 없으면 잠잠하라. 잠잠하라. 그럼 덕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교회를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침묵하라. 그래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섬기기 위해서 말하는 지혜도 필요하지만 침묵하는 지혜도 필요하다. 잠잠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말, 하지 않아야 할 말을 가릴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자, 두 번째 예언에 관한 질서입니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라. 여기서도 잠잠하라고 하죠.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차례대로 한 명씩 예언할 수 있다. 방언의 경우와 좀 비슷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방언은 둘이나 많으면 셋이라고 했는데 예언도 둘이나 셋으로 인원을 제한하기는 하지만 약간의 차이는 최대한 세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세 사람까지 자르지 않습니다. 엄격하게 선을 긋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두세 사람이 예언할 수 있지만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임할 가능성도 지금 고려하는 것이죠. 방언보다는 예언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유익하기 때문에 인원에 있어서도 조금 융통성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언처럼 순서에 따라서 한 번에 한 사람씩 예언도 할 수 있다. 그래야 모든 성도들이 가르침을 받고 권면과 위로를 받아서 말씀을 알아듣고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언도 예언처럼 예언하는 자에 의해서 통제를 받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32절에 보시면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예언이라고 해서 하나님 주시는 계시의 말씀이라고 해서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은사가 아니다. 품이 있고 질서 있는 예배를 위해서는 어떤 경우에는 예언도 통제가 되어야 한다. 교회를 위해 스스로 자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럼 계속해서 바울은 방언이나 예언이나 이 질서를 따라서 실행되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32절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원어로 보면 왜냐 하면이라고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말한 방언과 예언을 말하는 데 있어서의 질서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럼 방언과 예언이 질서 있게 실행되어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이것입니다. 단순히 공동체의 유익 때문만은 아니에요. 고린도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하나님이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질서와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예배는 은사를 마음대로 사용하면서 혼란스럽고 소란한 예배를 드렸지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꾸짖고 책망하듯이 말하는, 너희들의 예배와 모임을 보니까 하나님은 무질서하고 혼란스럽고 난잡한 분처럼 보이는구나. 너희들의 예배를 보니 너희 가운데는 화평의 하나님이 계시지 않구나.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과 성품을 오해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하게 보이는 만드는 예배와 모임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질서와 화평의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품이 있고 질서 있는 예배를 하라. 그럼 바울 당시에는 신전에서 우상 앞에 제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신전 제사에 참석해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광신자처럼 아주 어수선하고 문란하고 혼잡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예배는 다릅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질서와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와 모임이 품위 있게 질서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간혹 예배를, 은혜로운 예배를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예배는 답답하다, 하나님을 제한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형식이나 순서에 구애받지 않고 시간에 상관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 고린도 교회처럼 자유롭게 감정을 따라서 마음 가는 대로 예배할 수 있고 때로는 즉흥적인 방식으로 예배해야 역동적인 아주 생동감이 넘치는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 물론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조금 비교적 자유로운 예배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교회가 회집하는 예배는, 모임은 반드시 질서와 화평 중에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무질서와 혼란, 무절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예배를 비롯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과 성품이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섬기는 하나님, 질서와 화평의 하나님이시라면 질서와 화평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바울은 예언에 관한 질서를 말하면서 한 가지 특이사항을 추가했습니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무엇을 하라고요? 분별할 것이요. 방언은 분별하라는 말씀이 없어요. 통역하라고 했어요.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지만 예언은 분별하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에서 두세 사람이 차례대로 예언을 할 때에 나머지 사람은 말씀을 들었겠죠. 근데 하지만 그저 듣기만 할 것이 아니라 분별하면서 들으라. 분별하면서 경청하라. 그럼 여기서 분별하라는 것은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판단하라, 판단하라. 말씀을 판단하고 검증하라, 들으면서.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설교를 들으면서 무조건 의심하는 자세로 판단하고 비평하는 태도로 들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가 모인 상황에서 이 예언은 지금처럼 성경 본문을 읽고 정해진 본문을 읽고 그 본문에 근거해서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따로 구별된 설교자가 없었습니다. 작성된 설교 원고도 없었습니다. 모인 그 시간에 순간적으로 계시가 주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그래서 그 예언을 무분별하게 수용하기보다 과연 그 예언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말씀인지 아닌지 검증하고 판단하면서 들어야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정경, 정해진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록된 성경을 판단할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은 정확무원 하나님의 말씀이죠. 인간의 판단에 따라 좌우되는 견해나 주장이 아니라 절대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판단하고 교회를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숨은 뜻과 감추어진 은밀한 것까지, 생각까지도 다 지적하고 들추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는 완벽하지 못합니다. 잘못된 말씀을 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자체는 오류가 없기에 비판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설교는 비판받을 여지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비판의 기준이에요. 검증의 기준입니다. 시험하는 기준입니다. 무엇일까요? 비판의 기준은 나의 사사로운 견해나 입장이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설교 스타일이 아니에요. 비판의 잣대는 성경입니다. 설교가 과연 성경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아니면 성경을 이용해서 다른 말을, 자기 말을 하고 있는지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상이나 견해를 말씀으로 포장해서 선전하고 선동하는 것은 아닌지 분별하면서 들으라. 설교자들이 하는 말, 무조건 다 맞겠거니 생각하지 말고 그대로 다 받아들이지 말고 성경을 살피면서, 본문을 살피면서 옳고 그름을 검사하면서 들으라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머무는 공간이 목양실입니다. 목양실 안쪽에 탕비실이 있는데 제가 한 번은 양치질을 한 후에 입을 헹구려고 이제 수도 밸브를 이제 들어서 물을 틀었는데 그 물이 약간 녹슨 물이 나왔어요. 점검을 해보니까 수원이 오염된 것은 아니었고 물이 최종적으로 분출이 되는 그 코브라처럼 그 자바라처럼 생긴 그 수전이라고 하죠. 그 수전이 이제 녹슬어가지고 나오는 물이 오염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전을 깨끗한 것으로 새 것으로 교체하니까 물이 깨끗해졌어요. 여러분, 물은 깨끗하지만 물이 나오는 통로가 오염되면 물도 오염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깨끗하고 순수한 절대적인 말씀이지만 설교자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말씀도 오염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하고 판단하면서 생각하면서 말씀의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여러분 각자 선호하시는 설교자들이 있죠. 유튜브를 통해 들으시는 선교자들도 분별하면서 들으셔야 합니다. 말씀이 말씀대로 전달되고 있는가? 성경이 과연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검증하면서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밥을 먹는 거예요. 건강한 양식을 먹는 거예요. 상한 밥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혼이 병들어요. 신앙이 병들 수밖에 없어요. 베레아 우리 성도들이 그러했죠.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일단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받았어요. 그러나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는 것이죠. 이것이 받은 말씀이 주일에 들은 설교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와 일치하는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소가 먹은 것을 되새김질하듯이 주일에 들은 말씀을 다시 들으면서 그 말씀을 다시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자신의 것으로 소화했다. 우리 교회가 베레아 교회 성도들과 같이 말씀을 분별하면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자, 오늘 성경 읽으면서 제일 관심이 집중되는 구절이 이 구절 아니겠습니까? 이 뜨거운 감자처럼 쉽지 않은 말씀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생각보다는 굉장히 단순하게 의미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34절을 보십시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나요? 여성들은 무조건 교회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가급적인 발언하지 말고 조용하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이 말씀이 교회에서 여성의 발언을 금지하기 위한 의도로 주신 말씀일까요? 사도 바울은 여성도들의 발언권을 억압하려고 여성이 남자보다 열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말할까요? 당시에 가부장적인 사회 관습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서 여성들은 교회 오면 침묵 수행하라고 했을까요? 과연 어떤 의도로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여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일체 말할 수 없다, 무조건 입을 다물고 조용히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그런 의미라면 지금 교회 안에서 많은 여성도들이 입을 다물고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있는 것이 되잖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다가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질서 있는 예배와 모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방언과 예언의 은사가 있어도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절제하고 양보하라. 질서 있게 예배를 드려야 한다. 소란을 일으키지 말고. 예배가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방언과 예언을 제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같은 맥락에서, 동일한 맥락에서 여성들에게 잠잠하라고 제안하는 말씀이에요. 그럼 어떤 여성들인가? 구체적인 정황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여성도들 가운데 예배 중에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전체 여성도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35절을 보십시오.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자기 남편에게 물으라고 했으니까 이 말씀은 모든 여성도들에게 한 것이 아니라 결혼한 기혼 여성들 중에 예배 가운데 큰 소리로 말하면서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고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들, 그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특정 여성들에게, 질서 있고 품위 있는 예배가 되도록 특정 여성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당시에 여성들의 활동은 가정으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함부로 말하거나 나서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공적인 모임에서 자기 남편이 있는데, 지금 이 고린도교회 상황처럼 자기 남편이 있는데 남편을 제쳐두고 다른 사람에게 질문하고 말하는 것은 당시 사회 통념상 어긋나는 일이었고 불명예스러운,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내뿐만 아니라 남편에게도 수치가 되고 불명예스러운 일이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여성들이 다른 남성들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이 자신이나 남편에게 수치가 됩니까? 불명예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성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는 이 말씀은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여성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특수한 문화적, 사회적 상황 속에서 결혼한 일부 여성도들에게 예배 중에 혼란을 초래하지 말라는 뜻에서 예배 중에는 조용히 하고 집에 가서 남편에게 질문을 하라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서서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들으실 때 어떻게 하면서 들으라고 했습니까? 분별하면서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말씀대로 증거되고 있는지 분별하라. 여러분,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이 말씀을 잘 분별하고 판단하십시오. 바울은 모든 여성들이 교회에서 절대적으로 무조건 말하지 못하도록 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여성들에게 침묵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혹시 이 말씀 때문에 교회에서 말하는 것이 힘들고 부담스럽고 눈치가 보였던 여성들이 계시다면 편안하게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남성 우월주의를 지지한다든지 가부장적인 관습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되고, 그렇다면 이 말씀을, 여성들은 잠잠하라는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성별에 상관없이 모두 다 질서 있고 품위 있는 예배를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예배 중에 조용히 할 때는 조용히 하라는 것이죠. 예배 중에 나만 생각하지 말고 주변에 있는 다른 성도들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말과 행동을 절제하라.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주의하라.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배 중에, 예배 시간에 맞추어서 급하게 후닥닥 이렇게 도착해서 들어온다든지 지각하는 습관도 어떨까요? 예배 시간 전에도 다른 성도들은 조용히 기도하면서 예배 설교 본문을 살피고 있는데 주위에서 큰 소리로 대화하면 어떨까요? 예배 시간에 궁금한 점이 있고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가급적 참아야 하지 않을까요? 얼마든지 예배 후에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중에 핸드폰이 울리지 않도록 단속해야 하지 않을까요? 스스로 단속해야 하지 않을까요? 예배에 핸드폰이 울리니까, 계속 울리니까 전화하지 말라는 의도로 하시는지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받고 내 교회다, 내 지금 예배 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 40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품이 있고 질서 있게 하라. 절제하면서 질서 있고 품이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가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가 더욱 풍성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데 덕을 세우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회의나 교회 모임들, 만남들 속에도 질서와 품위가 있어서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